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다시 합시다.
네,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이건요 어떻게 지금 제가 혼자 방송을 영화 방송을 좀 녹음을 하려고 해봤는데 아 이게 혼자 하려니까 너무 영 힘들어가지고 제가 영감님께 SOS를 쳤습니다. 영감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영감입니다.
네. 심심하네요. 저번 주에 음질은 조금 안 좋았어도 영감님이 그 되게 넓은 식견, 영화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좋아요. 다시 제발 불러달라고.
아니, 제가 영화, 그, 팟캐스트를 몇 개 이제 들어봤는데요.
예.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괜히 했나봐, 영화 방.
아, 그리고 되게 뭐, 아니, 정말 식견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식한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대충 하다가 접으려고요. 못하면 좋겠어요.
네. 영화를 보고 나면 또 영화에 대한 수다를 떠는 걸로 더 영화를 이해하게 되는 게 있어서 저는 교주님이랑 얘기하는 게 참 재밌어요.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영화는 장고예요, 장고.
네.
그 원래는 주류 영화를 하지 말자는데 장고는 굉장히 비주류의 느낌이 나는 주류 영화잖아요.
감독 때문에 그런가?
감독 때문에도 그렇고 예 그렇죠 감독 때문이죠. 뭐 전적으로 감독의 악취미 때문이라는 그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냥 실은 뭐 제가 재밌게 봐서 하려고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예 그렇죠. 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게 뭐 장고라는 옛날 TV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예.
혹시 보셨어요?
저는 장고 TV 프로그램 안 봤고 저희 때는 우주보안관 장고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아.
근데 이 우주보안관 장고를 안 보고 학교에 가면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됐었어요. 장고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근데 여기 그 나오는 인물 중에 네. 실제 그 장고에 나왔지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아니면 나왔던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어디서 흘려들었는데 네. 저는 그 장고를 안 봐가지고
그건 모르겠네요.
그 흑인 그 싸움 장면 흑인 레슬링이라 그러나 그 뭐라 그래요? 죽을 네. 때까지 싸워서 이기는 거?
그쵸 그 만딩고인가요?
아, 만딩고.
네, 네.
그 만딩고 처음에 그 소개하는 그 레오나도 디카프리오 찾아갈 때 네. 그 장면에서 그 레오나도 디카프리오 말고 네. 그 사람한테 진 그러니까 디카프리오의 그 흑인에게 진 만딩고 주인이 네. 뭐 그런 연관된 사람이래요. 그래서 혹시 아시나 해서요.
아, 그랬군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이 영화에서 쿠엔틴 타란티노가 나오더라고요.
예, 나오더라고요.
아니, 원래 이 감독이 가끔 나와요, 자기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예. 연기 별로 못하는 것 같아.
아니, 연기 좀 하는데, 그래도 원래.
예, 얼굴이 독특하게, 주걱턱이 독특해서.
예, 약간 한 방 맞은 얼굴이잖아요. 얼굴 중심부가 좀 함몰된 느낌에.
맞아요. 왠지, 이렇게. 턱으로 뭘 이렇게 거기가 중심인 것 같은.
그렇죠. 이게 영화 보신 분들이 혹시 감독이 나왔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감독이 나온 장면이 장고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이제 잡혀서 이제 얘를 팔려가나요?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거의 마지막 쯤에 팔려가다가 장구가 맞아요. 실은 내가 현상 그 현상 수배범 사냥꾼이다.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사냥했던 그걸로 보여주면서 사기를 치잖아요.
부산에.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총도 받고 내가 가서 돈 벌면 너한테 좀 주겠다라고 막 사기를 치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처음으로 장구한테 속아 넘어가는 그 사람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죠.
이게 약간 퉁퉁하더라고요.
살이 많이 쪘어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퉁퉁하고 정말 아둔하게 생겼어.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돼서 그런지 아니면 연기를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타란티노 감독이 다른 영화에서도 가끔 얼굴을 비추는데 그 처음으로 이게 되게 독특했던 건 펄프 픽션에도 잠깐 나와요.
어? 어디 나왔죠?
거기서 수다쟁이로 해갖고 말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을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펄프 픽션을 사람들이 이제 또 아 이거 무슨 영화 얘기야 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일반인들에게 주목받게 된 영화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전에 뭐 저수지의 개들 뭐 이런 영화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쿠엔틴 타란티노에 집중하게 된 건 펄픽션이었는데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죠.
그렇죠. 대중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사람들이 유명하게 가장 많이 접근했던 장면은 우마 서먼하고 존 트라볼타가
춤추는 장면.
춤추는 장면. V자를 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무슨 CF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전지현, 맥주 CF인가?
전지현이었죠, 아마.
전지현이었나? 하여튼, 패러디했던 기억이 나.
굉장히 많이 패러디했어. 이 장면은 여기저기 재생산되고.
맞아요.
V표지를. 어디 가나 뭐, 나이트라도 사람들 많이 따라하고 막 그랬었어요.
요새 광고에 전지현 많이 나오더라.
아, 요즘에도 다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예뻐요.
이 장면이 엽기적인 그녀에서도 전지현이 이 춤을 따라했었고.
아, 그랬나?
이 춤은 웬만한 데서 웬만한 연예인들이 출 거 없으면 한 번씩 섞어서 따라추는 춤이죠. V자를 눈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그 시대의 어떤 신선한 감독의 탄생 같은 걸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했던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뭐지? 뭐지 이 능청스러움?
그렇죠. 진짜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영화가 그 펄픽션이 심각한 영화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웃긴 영화도 아닌데 그렇죠. 뭐랄까 약간 사람을 정말 컬트하구나 근데 재미있는.
예, 그렇죠. 이렇게 컬트스럽고 뭔가 장르가 규정되지 않는 영화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대중적으로 인기 끌고 다시 존 트라볼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우마 서먼도 존 트라볼타가 예전에 토요일 밤의 열기 막 이런 영화를 해서 그 한 시대를 풍미한 영화 배우였다가
댄스 영화 춤 잘 추는
춤 잘 추고 느끼하고 약간 그런 젊은 연기자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그 베이브인가? 꼬마 돼지 베이브 아닌데 그 애기 키우는 영화 있는데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아빠 역할 정도로만 전전을 했었죠.
근데 아주 독특한 악당의 모습을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존 트라볼타를 아직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예요.
그러니까 나 근데 존 트라볼타 보면 약간 우리나라의 그 사람 생각나요. 라디오 스타에 나왔던
박중훈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한물간 느낌이 있지만 뭐 그러니까 얼굴도 되게 진하게 생기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펄프 픽션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느낌의 배우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 존 트라볼타가 착한 연기하면 짜증나요. 되게 좋아하는 배우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배우인데 뭔지 존 트라볼타는 약간 악당스러운 느낌이 약간 있어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쿠엔틴 타란티노가 악당인데 굉장히 사랑스럽다기보다는 바보 같은 악당들을 되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바보 같으면서 그래 웃기면서 약간 어리숙한데 재미있는 악당들과 그 우리가 영화 속에서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엉망진창의 상황 이런 걸 되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이번에도 장구에서도 제가 정말 쿠엔틴 타란티노의 역량을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테이블 위에서 그 약간 눈치 게임 하는 듯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맞아요.
흑인 와이프를 데려가야 되고 그래서 그 테이프에 있는
클라이막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에 있으니까 클라이막스는 총싸움하는 장면이 아니라 전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테이블 위에서 서로가 눈치 게임을 하고 그 가장 눈치 빠른 사무엘 잭슨이 그걸 또 눈치를 채고 이러면서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알고 보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한 자리에서 화합하고 있는
그 서스펜스를 정말 잘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을 정말 아 여기서 한 발짝 다음 발짝 이렇게 숨죽이게 하는 긴장감을 만들어낸 것에 있어서 타란티노의 영향도 있지만 전 그러니까 타란티노가 악당을 굉장히 잘 그리잖아요. 악당과 캐릭터를 제일 잘 만들어내는데 디카프리오의 약간 미친 사람 같은 연기와 그다음에 닥터 킹 슐츠 박사 이 사람이 굉장히 차분한 악당이잖아요.
아, 저는
자신만의 정의가 있는데 뭐라고 정의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 약간 이 사람도 사이코틱한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뭐랄까 그 사랑이라는 어떤 낭만적인 에너지와 인간의 원초적인 남성성을 보여주는 제이미 폭스의 조합과 그런 게 그 테이블 씬에서 정말 폭발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 잭슨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펄픽션에 사무엘 잭슨이 나왔어요.
맞아요.
존 트라볼타와 그 투톱이었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연기를 하고 있군요. 사무엘 잭슨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어벤져스에서 애꾸는 대장이에요.
사무엘 잭슨이 정말 연기를 아 정말 잘한다. 사무엘 잭슨도 잘하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게 영화의 어떤 배우들의 에너지가 막 그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막 나와가지고 불꽃을 튀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렇죠.
네.
저는 그래도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는 닥터 킹 슐츠였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가 진짜 주인공은 킹 슐츠였던 것 같아요.
아, 영화를 당연하죠.
영화를 보면서 이게 제이미 폭스의 영화, 장고의 영화가 아니라 이 정말 해괴한 악당의 등장이잖아요. 킹 슐츠도 이 사람이 뭐 현상금을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
아, 그런가요? 저는 이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었지만 악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악인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닌데 아주 독특하게 그 자신의 기준에 어떤 삶을 사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이 사람이 매력적인 이유가 뭔가 자기만의 신념이 굉장히 강하고 그걸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생에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재치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두 장고랑 킹슐츠가 충돌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는데 네. 하나는 그 아들이 있는 앞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
맞아요, 맞아요.
또 하나는 그 장고가 노예들을 학대하는 장면에서 킹슐츠가 말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 두 장면이 약간 연결되면서 싸우는데 그게 약간 가치관적인 차이가 보여지는 건 킹슐츠는 아들이 있든 없든 아기는 제가 죽여도 된다는 스스로에 대한 면죄부가 있는 거고 그 장고는 뭔가 약간 그거보다는 좀 더 정적인 것, 정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더 가치관이 있는 것 같다는 그 가치관의 차이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다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 그게 이제 마지막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게 킹슐츠는 자기가 지킨 신념을 위해서 악수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장고는 이제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게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고 킹슐츠는 조금 더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움직이는 약간 그런 캐릭터를 애초에 이제 그런 장면들을 장치로 구축해 놓은 게 아닌가. 그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이.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
네.
신념의 문제라기보다는 장고의 제이미 폭스가 맡았던 장고는 원초적인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의 판단을 한다면 킹슐츠는 이성에 의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자기 나름대로 같이 판단하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신념이라고 하면 신념이고 자존심이라고 하면 자존심인데 그 마지막에 그 악수하자는 그 장면에서 사실은 악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지키고 싶은 게 신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뭐랄까 자존심이랄까 어떤 자신만의 가치관인 것 같은데 아 그걸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장고는 왜 중간에 그 나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그 돈을 두고 막 그 심리 게임이 들어갔을 때도 어느 순간부터 그 킹 슐츠보다 더 영리하게 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더 많이 굴른다거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그 이 제이미 폭스에게는 그 어떤 신념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초적인 생존에 대한 본능의 어떤 질서가 있었고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제이미 폭스인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 정글 속에서 살아남는 어떤 그런 생존 혹은 여기 낭만적으로 뭐 살아남아야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곁다리로 있긴 한데 그런 생존 본능이 아닐까라고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근데 굉장히 낭만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게 킹 슐츠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심장을 정확히 쏘고 나서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부하가 총을 겨누고 막 돌아서는 장면에서 취한 태도가 살아남께서 부치를 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쏠려고 하다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았고 자기가 죽을 거 알고 사과를 했어요. 장고한테. 저는 그 장면에서 너무 이 사람의 낭만적인 그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신념이든 가치든 그걸 지키려는 모습과 그리고 친구에게 사과할 줄 아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 이런 게 지금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그 인상 깊게 봤어요. 미안하느라고 했던 게 내가 죽을 것도 알고 내가 너를 위험에 처할 것도 알지만 나는 그래도 최소한 악인과 악수를 할 수는 없었어라고 그래서 그 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과를 먼저 했던 건 그 킹 슐츠의 큰 캐릭터의 방점을 찍는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이 닥터 킹 슐츠였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리고 기존에 보아왔던 영화 속에서의 어떤 캐릭터로부터 진일보한 어떤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극단적인 여유로움이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도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흑인을 해방해야 한다는 그런 선동가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호련이 나타나서 장고를 도와주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뭐랄까 약간 현실 세계 없는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도자나 뭐 신의 구원의 캐릭터는 아닌데 되게 신선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간 캐릭터가 신들리스트죠.
그렇기도 하네요. 내가 생각 못 해본.
그러니까 저도 문득 생각이 났는데 신들리스트도 처음엔 뭐 유태인을 구하고자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을 구하고 이제 그리고 먼저 그러면서 이제 뭔가 마음의 무게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존재가 되고 그런 그러고 이제 또 같은 독일인이네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나는 이게 타란티노의 이 영화의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흑인을 구하는 데 있어서 백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제이미 폭스한테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전수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재능을 발견, 그러니까 되게 빠른 총을 쏠 줄 안다는 재능을 발견하게 하기도 하고 백인들의 모욕에 대해서 그거를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뭐랄까 구원자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 구원자 같은 인물의 어떤 면을 나중에는 장고가 살아남으로써 그걸 다 배우고 나서 넘어서게까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렸잖아요. 영화적으로 저는 약간 그러니까 할리우드적인 영화보다 훨씬 길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취를 이뤄내는 게 결국 장고잖아요. 장고가 그 여자 친구를 구하고 결국 그 레오나르도 그 사무엘 잭슨을 처단하고 그 모든 그렇게 강한 인물로 다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서게 되는 그 과정까지가 뭐랄까 이 타란티노가 하고 싶은 통쾌한 이야기 마치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총괄하는 어떤 과정 뭐 이제 대통령까지 흑인이 된 어떤 미국의 역사를 풍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여기 보면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계속 보다 보면.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가장 최고의 악당은 사무엘 잭슨.
어.
완전한 그 악당의 정점은 사무엘 잭슨.
그러니까 영화 우리가 클라이맥스를 처음부터 얘기해서 그런데 뭐랄까 처음에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 부분에서 어떤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잭슨은 조금 이따 얘기해요. 사무엘 잭슨이 아마 이 영화의 어떤 우리가 뭐 킹 슐츠를 얘기했다면 또 다른 무게추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만큼이나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서 얘기해버리면 할 얘기 없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처음에 딱 보면서 그 이거 좀 약간 영화 내용과는 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데 복고 음악이 막 나오잖아요.
어, 맞아요.
이 복고 음악을 보면서 그 막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약간 유승환 감독의 피도 눈물도 없이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추억에 대한 회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그 영화 자체에 나오는 그 피도 눈물도 없이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막 빚쟁이로 받으러 온 늙은 건달들이 나와요.
네.
그 늙은 건달들이 다 알고 보면 왕년의 액션 스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아버지 연기자가 됐지만 그 당시 그런 분들을 이제 진짜 늙은 건달들로 해서 출연을 시키고 막 그런 일부러 복고 코드를 막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성한 감독이나 타란티노나 이렇게 비교적인 점은 어폐가 있지만 타란티노도 이런 복고에 대한 일부러 막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쓰기도 하고 아밤마 이러면서 그런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야 타란티노 이게 또 뭘 어떻게 또 사고를 어떤 사고를 쳤나 이 영화에서는.
그리고 막 사람도 노예도 여러 명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네다섯 명 세워놓고 처음에 절구덕 무슨 어디 공사장 같은 데서 찍은 것 같은데 사막처럼 연출해놓고 일부러 비장센도 되게 후지게 해놓고 화면은 갑자기 막 줌으로 들어 빨간색 글자 나오고
맞아요.
이게 도대체 영화를 시대물이야 아니면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뭐라 그래야 되나 엉뚱한 영화처럼 만들려고 하나 갑자기 뭐 흑인 노예 나오고 시대물인 것도 해괴한데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아 이거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 시퀀스 첫 시퀀스가 넘어가기 전에 아 이거 잘못 골랐나 재미없나 왜 타란티노가 이런 시대물을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닥터 킹 슐츠가 나타나서 나타나면서부터 바로 훅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킹 슐츠의 캐릭터가 정말 흡입력이 있었어요. 보자마자.
나오자마자.
이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맞춰서 보는데.
정말 나긋나긋하게 그냥 천천히 자기는 뭐.
모자를 벗으면서 소개를 하면서.
네.
예의바른.
그래서 이 사람이 악당일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나서, 제이미 폭스를 데려가고, 그 시퀀스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킹 슐츠가. 굉장히 멋지고, 저는 사랑스러운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보다 착해.
그 어떤, 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어떤 인물을 소개해주는 방식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이미 폭스랑 슐츠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얘를 뭐 말을 태워줬던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흑인을 경계하고, 특히 그 보안관을 쏴버리는 장면. 야, 얘기 어디로 갈래는 거야? 막, 정말 그렇죠.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 그걸 확 뒤집잖아요, 또. 자기는 뭐.
굉장히 정중하게.
네.
그 마을로 들어서는 장면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초반에는 영화에 약간 집중하지 못하고 좀 장치 같은 걸 많이 보긴 했는데 그 말을 타고 들어갈 때 그 마을 어귀에 교수대가 걸려 있어요. 올가미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그 장구가 거길 지나가면서 그 올가미가 딱 장구 목에 딱 걷혀요. 그런 이제 장면적인 장치가 되게 더 긴장감을 막 주는 거죠. 이제 아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당구 막 물론 죽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죽고 쓱 지나가는 캐릭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막 그런 장면들이 막 성경을 이렇게 펼쳐 성경을 뚫는 총알 막 그런 것들 그런 장면들이.
맞아요 그런 장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그 과거의 장구랑 약간 다른 게 과거의 제 기억 속의 장구는 무조건 정면 승부를 하는 되게 허세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허세인데, 항상 뭐 세발 후에 쏜다 해서 딱딱딱 하고 딱 쏘는, 상대가 총을 뽑기 전에 뽑지 않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여기 장고에서는 저격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영화 1966년에 만든 이탈리아 영화 서부 세르지오 코르푸치 감독의 장고라는 영화가 있고, 이 프랑코 데로라는 사람이 그 장고 역할이었나 보네요.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어, 거기서 영화를 얼마나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글자 로고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장고가 실제 인물일걸요? 아닌가?
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하긴, 네. 그랬으면 흑인 백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리가 없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막 이 장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막 정정당당한 승부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저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봤던 장고랑은 좀 다른 장고구나라는 생각이 좀 시작하면서. 이게 약간 그 타란티노가 동서양을 좀 아우르는 감독이라고 느껴진 게, 네. 이 슈츠랑 장고의 관계가 동양이었으면 조금 더 끈적했을 거고, 그냥 완전한 서양의 시각에서는 조금 더 밋밋했을 것 같은데, 약간 한 중간 정도의 끈적함이 있지 않았나, 둘 사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장고와 그 슈츠 박사의 사랑이 솔직히 그 여자랑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네. 그 둘의 버디 무비의 관계가 솔직히 그 여자랑의 사랑보다 더 끈끈해 보였어.
예, 네, 그렇죠. 그 이게 뭔가 멘토와 제자, 스승과 제자 같은 느낌도 있었고.
예. 네. 그리고 나는 이 타란티노가 워낙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 장면 중에 혹시 우리나라 영화에서 차용한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장면도 하나 있었어요.
어, 뭐요?
그 장고랑 그 실츠 박사가 무슨 이런 돌 밤에 무슨 돌 밑에서 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놈놈놈인가요, 혹시?
근데 아니 대화를 하면서 예. 무슨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그렇죠. 장면이 있는데 예. 불빛이 그러니까 앞에 불을 피워놨는데 불빛에 어른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뒤에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약간 연극적이면서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무슨 신화에 관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독일 신화였죠. 드래곤을 이기고 공주를 구하는 내용이었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뭐 그렇지 않았는데 그 장면이 그 우리나라 영화 그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작품 중에 네. 그 배두나가 주연을 한
프란다스의 개인가요?
네, 프란다스의 개. 네. 그 보일러 김씨가 나와요.
네.
그 보일러 김씨가 네. 그 마을에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일러실에서 마치 그 공포 영화처럼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
그 장면이 약간 연극적으로 이렇게 앞에만 불빛이 어른거리면서 보일러 김씨에게 이렇게 보일러 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아.
그 장면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타란티노가 봉준호 감독을 오마주한 걸로.
네, 그거는 이제 저 혼자 생각한 걸로.
아, 그리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 킹슈츠 이 크리스토퍼 왈츠는 그 보일러 김씨를 패러디한 걸로.
네, 뭐. 아, 왠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영화적인 연출은 아니거든요. 일부러 인물을 이렇게 정면샷으로 보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뒤에 이렇게 어두운데 불빛 아래서 어른어른거리면서 마치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 있는 그림자가 이야기를 크게 펼쳐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비슷해서 혹시 거기서 따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 아니면 말고
아니에요 그거 제가 지금 프란다스 개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프란다스 개 뭐 제일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보일러 김씨의 장면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강렬해 뛰어다니면서 뭔가 쫓아다니는 그거 말고는 그게 가장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타란티노 영화나 봉준호 감독 영화나 이 주변에 하나하나 바뀐 캐릭터들도 다 독특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그런 연관성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플란데스계가 참 생각보다 인정받지 못했죠, 영화가.
아,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대중성은 없었나 봐요.
없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같이 봤던 사람이 욕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거기 나왔던 그 배두나가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그게 되게 정신 아무 생각 없는 애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장면에서부터, 그 고수인가? 약간 뚱뚱한 그 친구가, 마지막 장면인가 이렇게 발차기를 해서 그 차 백미러를 선물로 주던가 그런 장면들 너무 귀여웠거든요.
약간 임순례 감독에서 나왔을 법한 임순례 감독 영화에서 나왔을 법한 장면들이었죠.
어쨌든 그런 엉뚱함이 이 영화에도 곳곳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이게 영화가 한 2시간 45분짜리네요.
엄청 길었어요. 그게 길긴. 근데 그 길이가 느껴지지 않는 재미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옷 같은 거 입는 것도 그랬고 그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런 재미도 있었어요. 제이미 폭스가 처음에 왕자 옷 왕자와
거기에 그래요. 그래요.
파란색이요. 그거 봤을 때 진짜 옷을 골라도 아 패션 감각이라는 게 전혀 없구나 이 사람이.
킹슈츠가 마음대로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거 골라서 입고 나왔는데, 아, 진짜.
아, 그랬죠. 이 타란티노 자체가 굉장히 시나리오를 잘 쓰는 사람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도 그렇고, 이 시작, 도입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쓰니까 그것도 장면 장면도 치밀하게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영화 중에 그 줄리엔 루이스 나오고, 내추럴 본 킬러.
네.
그것도 시나리오를 타란티노가 썼네요.
아, 그래요? 원래 시나리오 작가였나?
이 감독이, 그러니까 저수지의 개들로 해서 이제 그 세상에 처음 나왔는데 이걸 쓰기 전에, 찍기 전에 이미 트루 로맨스, 뭐, 내추럴 본 킬러 뭐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다 써놨었대요.
아.
그래서 이런 게 비싸게 좀 팔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영화를 찍은, 그러니까 저수지의 개들을 찍으려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이제 처음이니까. 근데 하비 키텔이 이걸 보고 내가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찍은 거예요.
멋지다. 하비 키텔
굉장히 훌륭한 배우인데 그 영구 영화에 나오면서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이제 영구 아빠로 알려지게 됐죠.
나 지금 아 그랬구나. 아니 근데 지금 영화 다시 좀 틀어가지고 제 영화가 너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됐나. 다시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촬영도 되게 좋네요. 나 볼 때는 몰랐어요.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약간 부활적인 부분도 있고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면 막 약간 블루톤으로 바꾸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 많이 썼던 게 또 음악이에요. 그 음악이
맞아요.
그 장고가 제대로 막 활약할 때는 흑인 음악이 막 나와요. 막 갱스터 막 나오고 장르 그 장면만 떼놓고 보면 이거는 약간 흑인 깽물 같기도 하고
아 나 그리고 그 덴티스트라고 하잖아요 치과 의사인데
예,
예. 그 위에 이빨 이렇게 모형 달고 다 거기 둬놓고 막 그런 것도 웃겼어요 그리고 아 진짜 최고의 장면은 아 떠올랐다 이 영화 웃기는 장면이 되게 많은데 그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예.
영화 한 초중반부에
약간 KKK단처럼 그 하고 왔죠.
근데 왜 그 머리에 쓴 보자기가 구멍이 왜 이러냐면서 숨이 막히다고 그래서 이거 꼭 써야 돼요 막 이러면서 그 횃불 들고 막 뛰어와가지고 마치 진격해 갈 것처럼 막 횃불 들고 등성해서 막 머리에 하얀 그거 보자기 쓰고 나타나더니 진격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이거 앞이 안 보여서 이거 내가 총을 이걸 쓰고 뛰느니 뭐 안 하겠다고 막 이랬더니 그 옆에 조수 같은 사람은 이거 써요 말아요 계속 물어보고 이거 막 싸 그 뒤에 이제 우리 마누라가 어제 밤새도록 이거 만들었는데 그 장면 생각나요?
그 장면에서 조수 같은 사람이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의 주연이었어요. 그 조수 같은 사람이 슈퍼배드라고 영화가 있어요. 슈퍼배드라고 진짜 정말 미친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조나 힐이라는 배우인데, 그 약간 뚱뚱한 사람이잖아요. 뚱뚱하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배우가 그 약간 고등학생으로 나오고 다른 고등학생 셋이서 이렇게 되게 흔한 아메리칸 파이 같은 영화예요. 슈퍼배드라고. 근데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로 미쳤냐면, 경찰들이랑 어쩌다가 술을 먹게 되면서 막 경찰차 불지르는 장면 막 이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웃긴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R등급 받았을 거예요. 등급도 R이고. 나중에 슈퍼배드 이거 코미디 영화인데 한번 꼭 보세요. 이 잠깐 스쳐간 배우지만 코미디 연기에는 그냥 일가견이 있는 배우입니다. 지금 이분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화가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갈 것처럼 하더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막 우왕좌왕하고 그이 머리 쓰는 보자기 만든 사람 삐 받은가? 나안 한다고 그러고 막 앞이 안 보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투덜대고 그 옆에 있는 아까 얘기한 뚱보는 그래서 써요 말아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요.
보자기를 안 쓰면 이게 의미가 없다고 막 그런 장면 끼워넣는 재치가 이 영화를 보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그 KKK단이나 이렇게 그런 그룹들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약간 있죠.
네, 재밌었어요. 그 장면에서 빵 터졌어요.
재밌었죠. 아,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타란티노가 아예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이 주연한 영화가 조지 클루니랑 같이 투톱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뭐 시나리오부터 영화 아마 감독까지 다 했을 거예요. 이거를 황혼에서 새벽까지.
아, 황혼수. 아, 그랬나?
보셨어요?
네, 저그 영화 봤는데.
이거에서 조지 클루니랑 둘이랑 형제 그 아마 은행 털이범인가 깽단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막 뱀파이어랑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주연했잖아요. 여기서는 아예 전면에 드러났네. 이땐 날씬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살이 많이 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죠.
세월은 어쩔 수 없어.
그렇죠. 타란티노 이때는 날렵했는데. 이때는 나름 뭐 깽영화, 이 영화를 깽영화로 해야 되나? 깽영화로 해야 돼, 공포영화로 해야 돼, 코미디로 해야 돼. 아무튼 최고의 장르 파괴 하면은 황혼에서 새벽까지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아, 그것도 재밌는 영화였어.
맞아요. 2, 3가 나왔는데, 그 2, 3부터는 타란티노가 아마 직접 그뭘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이, 그러게요.
킬빌도 이번에 3 나온대요.
아, 그래요? 타란티노가 만드는 걸로?
그건 모르겠어요. 타란티노가 만들걸요? 맞아요, 맞아요. 타란티노가 만드는 걸로 3부가 나온대요, 킬빌이.
그러니까 타란티노는 약간 주성치처럼 완전히 열광하는 팬들이 있는 그런 감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조금 더 대중에게 안착하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저는 킬빌을 기점으로.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떤 코드를 찾아내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타란티노가 무슨 영화학교에서 영화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비디오 가게에서 점원이었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영화를
비디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좋아하는 어떤 장르나 영화적 관습을 익혀서 그걸 아주 적절하게 잘 써먹는 천재적인 감독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따져보니까 또 약간 김기덕 느낌이 나네요. 김기덕 감독인 느낌이.
내가 봤을 때 김기덕 감독은 것 같진 않아.
김기덕 감독은 어떤 것 같지 않다고?
남의 영화를 보고 뭐 이렇게 배우고 이러는 것 같진 않고요.
그렇죠. 김기덕 감독은 뭐 배울 사람이 아니죠. 배울 뿐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떤 영화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순수 예술에 가까운 뭔가를 추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원래 전혀 예술과 관계없는 분이셨는데.
그것도 멋지지 뭐. 예술이라는 게 예술가 입내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저는 김기덕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전에 헤이리에서 가끔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헤이리 커피숍에 예전에, 요즘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사귀던 친구가 다른 남자와 몇번 가서 김기덕 감독님을 뵀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쓴게안 계시더라고요. 뭐 질투만 했습니다. 네.
아, 그런 얘기도 해요? 여자친구가 뭐 옛날에 애인이랑 가서 그 사람 만났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여자친구는 했었어요. 네.
네, 소타란 되게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였나 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해줬으면 하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짜증나게. 아, 갑자기 그 닥치고 내로를 진행할까요? 제 상담이나 할까요?
오늘 다견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네네네. 오늘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패밀리들이라 오래 들어서 성격을 알지만, 네. 문득, 아, 이 사람의 캐릭터가 이런 거였지 깨닫는데, 네. 뭐, 가령 이제 우리 자아님이 약간 보수적이라던가, 자아님의 여성관이 약간 더 보수적이라거나, 이런 느낌이 드는 멘트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네. 뭐였죠?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멘트를 하실 때가 있는데, 아, 그래서 오늘도, 아, 이거 자아님 혹시 욕먹겠는데? 여자가 돈 많이 벌면, 뭐, 네. 더, 뭐, 그런, 싫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뭐, 근데 되게 솔직한 마음이니까, 싫고 좋고는 자기 마음.
그렇죠, 말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교주님은 네. 되게 그런, 질투심이나 이런 게 감춰져 있는데, 많은 분이신데, 여자친구,
아니, 저는 그 성적 질투심이 있지, 금전적 질투심은 없는 사람이에요.
모를 정도로 너, 아니, 금전적인 거 말고 아까 그 옛날 여자친구가 옛날.
아, 그렇죠.
갔던 얘기,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교수님이 잘해주셨으면, 모를 정도.
아, 나 완전 미치는데, 아, 나 집착 쩌는데 속으로. 아, 왜 내 앞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잘해주시나 봐요, 여자친구한테.
그렇죠.
방송 듣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있을 땐 잘하죠.
장고 같은 남자야.
아, 그렇진 않아요. 포기해요, 그냥. 포기는 빠른 남자. 잘해주지, 있을 땐 잘해주지만 포기가 빨라요.
나는 이 영화가 되게, 그러니까, 코미디 같았어요. 마지막 장면은 판타지이자 코미디, 뭐 이런 느낌 들었어요. 막 그 집 다 폭발하고 나오면서 거의 닭살 멘트를 하면서 둘이 사라지는 거 보면서 유쾌한 대중영화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또 맛깔나게 만드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좋았어요 정말.
그렇죠. 이 세트
재밌었어요.
약간 과장된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기도 한 게 처음에 장고를 만나서 장고가 이제 그 망토를 벗잖아요.
네.
그 장면을 도대체 왜 슬로우로 찍은 거야? 그거를 왜 대체 왜 슬로우로? 막 혼자 그 생각했었어. 아니 이게 무슨 장면인데 이걸 굳이 슬로우로 찍었지? 막 괜히 아 이건 대체 왜 클로즈업을 했지? 막 이런 되게 촌스러운 연출을 되게 촌스러운 연출을 일부러 막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영화가 피도 많이 튀고 사람이 많이 죽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장면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채찍으로 때린다든지, 뭐 개로 물어뜯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민고 게임으로 싸움을 해가지고 개 싸움을 하듯이 정말.
네.
개만 또.
근데 막 피가 장렬하고 막 총 쏘고 사람이 많이 죽고 하는데도 약간 오락하는 기분을.
맞아, 마지막에는 정말 거의 게임 하듯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위력이 있었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이제 영화 캐릭터 중에 제가 뒤로 미루자고 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사멜 잭슨.
저는 이 영화의 정보가 거의 없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장고라는 건 알고 사멜 잭슨이 나오는 줄 아예 몰랐어요.
나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사멜 잭슨이 나왔는데 저게 사무엘 잭슨 닮았네? 라고 생각했어요. 저 배우 되게 사무엘 잭슨 닮았다. 왜냐면, 중간 이후에 등장을 했고,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너무, 정말, 늙은이 같았거든요. 근데 사무엘 잭슨이
다른. 그리고 왜, 제이미 폭스가 그 하얀 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앞에서 만나잖아요. 사무엘 잭슨이랑.
네.
그거 약간, 그 장면 약간, 백악관에 들어가는, 그, 오바마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이거. 위험한 발언이지 않나요, 좀?
그러니까 그 패러디 같은 게 집이 되게 하했어.
아, 그러네요.
야, 예. 근데 근데 이제 사무엘 잭슨이 되게 이제까지 나오지 않던 흑인 중에 또 다른 한 명으로 등장을 했죠.
그렇죠.
그 백인 주인과 농담 따먹기를 하는.
약간 그 한국이 일본 지배했을 때 눈치 빠른 앞잡이들.
가장 그 앞잡이 같은.
가장 한국인을 괴롭혔다고 지금 역사에 기록되는 거는, 그러니까 가장 한국인을 괴롭히는 건 일본이 아니라 일본인의 사주를 받은 일본인의 피를 빨은 일본인들의 그런, 그러니까 일본인
하수인 역.
그렇죠, 하수인이 된. 그래서 더 한국인을 괴롭혀야 되는. 그런 애들이 더 악질이 되잖아요. 그 사무엘 잭슨 그 진짜 나 그 한일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가장 악독하고 나쁜 놈들은 일본인들보다도 더 나쁜 놈들은 그 일본인들의 하수인들이었잖아요. 한국인들. 일본의 편에선 한국인들이 자기네들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한국인을 괴롭혔던 뭐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데 되게 그런 캐릭터들이 약간 사무엘 잭슨하고 좀 겹쳤어요. 가장 어떻게 막 악당 중에 악당.
그러니까 흑인의 백인을 넘어서지 못 백인에게 지배당해야 하는 그 구조 안에서의 자기 지위가 있잖아요. 지배인이라는.
예. 그렇죠.
근데 그 틀 자체를 깨는 제이미 폭스를 못 마땅해 하는 그 등장 씬에서의 넌 뭔데 흑인이 말을 타고 오냐부터 시작해서 이 흑인을 뭐 이 화이트 하우스에 넣자고요? 막 이렇게 반발하는 그 분노를 처음부터 표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딱 등장에서부터 아, 이 캐릭터 만만치 않구나라는 느낌으로 설득거리 등장해서 되게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약간 똑똑한 남자라기보다는 약간 악마에 가까운 그런 약간의 폭력성을 가진. 그렇지만 약간 단무지 같은 면이 있는.
단무지 같은 면? 아, 단순 무식을 말하는 거죠?
예. 그 왜, 약간 얘 뭐지 싶은, 게다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키도 크고 막 살집도 있고, 이러니까, 눈도 막 파랗고 이러니까, 약간, 그랬다면, 사무엘 잭슨은 그 악마의 기생충으로 살면서 더 나쁜 놈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강렬한 느낌이었어요. 콧구멍이 되게 큰데 이렇게 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냥 폭군이고 진짜 나쁜 놈은 그 옆에 있는 내시 내시 조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결국 그 계약이 성사되게 하는데 사무엘 잭슨이 그 이 브룸힐다로 나온 그 여자친구와 장고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문지를 채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긴장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를 클라이맥스로 몰아가는데 사무엘 잭슨이라는 인간이 가진 역할이 하는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방에 들어왔다 나갔다 뭐 옷을 벗으라고 막 그런 일 다 옷을 벗길까요? 막 이러는데 그 밥상머리에서의 긴장감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 밥상머리에서의 그 긴장감 할 때 그 중간에 개싸움 석상 있었던 거 아세요?
네?
그 석상 모양이 개싸움 하는 석상.
뒤엔가?
뒤엔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런 배치도 되게 약간 장난스럽죠.
장난스러우면서 이 영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퀸티 타란티네가 좋아하는 개싸움에 대한 풍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막 저는 약간 소름 끼쳤던 장면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브룸힐다 그러니까 장고의 와이프죠. 걔가 이제 거의 이제 고문 받듯이 그 감금돼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었나 어떤 장면이었든 흑인이 굉장히 무시받고 인간적으로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여동생이 뒤에서 웃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도 약간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선량해 보이는데 나쁜 년이야.
생각에 있는 그렇게 웃고 있는 그 여자의 그 백치미에 가까운 느낌이 되게 섬뜩했어.
그렇죠. 좀 굉장히 섬뜩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 로라 카우요벳 이 여배우가 약간 늙었는데 예, 예. 늙은 공주과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 김자옥 느낌이 나죠. 마른 김자옥.
그래서 그 브룸힐다 옷을 막 벗길까요? 뭐 여러분 벗길까요? 막 그럴 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 여자를 구해주고 싶다기 그냥 그런 상황이 싫어서
여자로서 굳이
말라고.
여자 알몸을 보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약간 뭐랄까 공주스러움. 그래서 그 여자를 빵 싸서 죽일 때 되게 통쾌하더라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나쁜 년이에요. 이 년이 제일 나쁜 년일 수도 있어.
어, 그래서 아니 그 그래서 제이미 폭스가 뭐 이렇게 뭐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쏘죠. 너네 빨리 가, 다른 흑인 그
흑인은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쏘죠.
나는 진짜 그렇게 쏠 줄 몰랐어. 근데
북 날아가더라고요.
북 날아가더라고. 근데 되게 통쾌하더라.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멜 잭슨이 결국 그 레오나드 디카프리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레오나드 디카프리오가 무슨 해골 같은 걸 들고 나와가지고 시작하는 그 연기는 아 디카프리오 is back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디카프리오 안 죽었구나. 정말 연기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이코틱했어요.
어 진짜 잘하더라고요. 디카프리오 근데 원래 연기를 잘하는 배우긴 했어요.
어 잘했는데 왠지 막 살찌고 그러고 나서 뭐랄까 눈에 도끼가 한 풀 풀린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해골을 들고 나와가지고 도끼를 찍었나?
톱으로 썰었죠.
어. 아.
저는 약간 디카프리오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디카프리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 생각나는 배우가 잭 니콜슨이 생각이 많이 나요. 되게
어,
많이
그러네요.
되게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잭 니콜슨처럼 잭 니콜슨처럼 나이가 들어갈 것 같아요.
오 진짜 그거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잭 니콜슨도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과거에는 굉장히 샤프하고 강렬한 배우였잖아요. 지금도 어, 강렬하지만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깊은 눈인데 네. 이게 비열한 웃음인지 해맑은 웃음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닥터 킹 슐츠는 되게 해맑게 앉아있잖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바보로 변해가지고 네. 뭔 상황의 주도권을 거의 빼앗긴 채 약간 그 상황에서는 아 이제 되게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사멜 잭슨은 그런, 완전히 당해버렸죠. 네.
그래서 그 순간 그 테이블 밥상머리에서 정말 똑같은 캐릭터가 하나도 없었어.
그렇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또 어떻게 저렇게 여러 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모두에게 다른 캐릭터와 다른 심정과 각자의 입장과 긴장감 부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정말 뛰어난 연출이자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건 정말 시나리오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멜 잭슨이 그 악마 같은 시커먼 눈으로 이렇게 나중에 그 제이미 폭스를 거꾸로 달아놓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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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때 진짜 싫었어. 그 막 얼굴에 뭐 이런 거 씌워가지고.
그렇죠. 막 성기를 자르는 어쩌네 그러면서.
그 성기도 진짜로 나왔는데 그 제이미 폭스 성기예요?
아닐걸요? 아닌데? 그때 팬티 입고 있지 않았나요?
아니야, 내가 이걸 비디오로 봐서 그런지 다 나오던데요?
아, 그래요? 영감님 마음에 음란마귀가 보인, 투시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아,
그래서 요새, 어쨌든 친구가 놀러 왔길래, 내가 주목해서 보는 거야? 아니면 요새 영화는 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요새 추세가 그렇대요.
아, 그래요?
영화제 같은 데 가면, 기본적으로 성기 출연은, 뭐, 남자들 성기 출연은 자반사, 세계 영화의 흐름에서 좀 그런지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제이미 폭스 정도면 A급 배우인데,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아놓고 보여줬을 때 인상적이었던 건 엉덩이 샷으로 보여주는데도 보여.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굳이 그게 그렇게 보이게끔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근데 뭐 찍는 입장에서 굳이 안 보이게 할 필요도 없으니까 가장 좋은 각도를 원했나 보죠. 저는 그걸 잘 못 봤는데 내가 놓쳤나? 아니면 제 마음을 그걸 닫았는지 몰라요. 저는 영감님이 그 뭐 꽃을 드립한다길래 거기서 이제 제니 폭스가 목욕하고 나온 애 성기를 쏘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랬나?
그 이렇게 다시 쳐들어가서 그래서 난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건가 했더니 아니었군요.
아니야, 거꾸로 배달 오는 장면.
그 장면이
되게 크게 나와.
아, 그렇군요. 다시 봐봐야겠네. 아니 뭐 근데 내가 그걸 다시 해봐.
보지 않았어.
내가 아니, 같이 내가 해봐. 지금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 막 얼굴에 막 세워놓고 구두발로 얼굴 타서 그 약간 백인.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앵글들이 되게 자극적이면서도 극단적이었거든.
맞아요. 마치 내가 같이 매달린 듯한 느낌이. 약간 일부러 거꾸로 찍으면서 그런 장면도 있었죠. 근데 나는 킹슈츠가 죽고 나서부터는 그냥 삼국지 10권 읽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랬어. 약간 그 유비, 관우, 장비, 뭐 조조 다 죽은 후에 삼국지가 송권 살아남아가지고 싸우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그러니까 노예로서 나중에 그 끌려가다가 그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타란티노였죠.
거기 타란티노도 있고 막 끄덕끄덕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복수하러 가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 이야기를 정말 잘 만드는구나. 천일야화처럼.
거기서부터 이제 활약 장고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활약이었는데, 아, 그래도 뭐 유비가 죽어가지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영화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 있긴 하지만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뭐랄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10분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정말 타란티노의 재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 그러니까 갑자기 좀 여담인데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그 많은 사람들이 I love you라고 생각을 할 텐데 걔 out of here래요.
아, 여기서 꺼져?
아, 여기서 나가자.
아, 여기서 나가?
여기서도 영화에서도 그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대사가 여기서 나가자 되게 멋있게 하면서 딱 장고가 그 다
아, 맞아 그거 그렇게. 딱 불 붙이고 나서 아니 나 거기서 그 마지막에 그 다 죽이고 도화선 타고 불 팡 터질 때 마치 불꽃놀이처럼 약간 신나는 기분이 들고 거기다 음악까지 신나는 음악을 쓰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아주 우리나라 친일파를 처단한 느낌이었어.
맞아, 친일파랑 굉장히 많이 겹치죠. 친일파랑.
그래서 되게 시원한 기분으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아 이게 대중영화가 가져야 할 미덕이지. 이렇게 뭐 이런 기분으로 영화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장고 얘기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또 좋겠네요.
생각보다 영화가 재밌는데 우리 얘기가 재미가 없다.
아니요, 재밌었어요. 영화에 대해서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분들도 좀 있었고.
나는 이런 황야의 대모험 이런 거잖아요. 황야의 무겁다 이런 거잖아요. 막 아직 그 영역도 정해지지 않았고 뭐랄까 법과 정의 이런 게 없고 이게 총만 있고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 미지의 보물 같은 이런 이야기로 우리나라의 그 놈놈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놈놈놈은 이게 어떤 면에서 되게 새로웠죠. 되게 한국적으로는 굉장히 새로웠는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이미지들의 조합, 과거에 존재했던 많은 이미지들을 잘 조합한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 새로운 캐릭터가 없는데 조합을 잘한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놈놈놈이 만약에 정말 좋은 스토리텔러였다면 이런 장고같이 그 세 놈에 대해서 정말 더 어떤 확실한 캐릭터와 새로운 상황과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문득 떠올랐어요.
저는 놈놈놈에서 그 윤재문이 조금 더 활약을 해줬으면. 윤재문이 나온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마적 부두목으로 나왔고, 마적이 아니라 그, 뭐, 약간 중국 도적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두목으로 나왔거든요.
여기 안 나.
그, 거기서, 그, 이게 송강호한테 속아가지고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자기 떼들 다 데려간데 받아간 거예요. 아이, 씨발, 여기가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멘트를 한번 치는데, 기억이 안 나는군요. 아, 이점이 더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아, 맞아. 왜, 헐리우드 영화 문법에서, 뭐, 주인공이 사람을 죽일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죽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죽이는 게 중요하거나,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될 때는, 근데 이 영화는 안 그런 게 좋았어. 죽일 땐 진짜, 생각 없이, 가차 없이 죽이는 게.
킹슈츠. 첫 장면에서부터 그렇죠.
첫 장면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탈출할 때도, 그 사람들 막 되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뭐, 여길 열어주면 당신한테 뭐가 좋고, 막 설명해놓고, 죽일 때는 그냥 죽여버려.
그렇더라고요. 여자 나가, 아니, 백인, 흑인 여자 나가, 그러면 다 죽여버려, 그냥.
아니, 그때도 그랬고, 왜, 다시, 반격하러 갈 때도,
타르티노 죽일 때요?
막, 폭탄 터져서 죽잖아요.
산산조각 나죠.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를 뭐 보셨던 분들도 아마 떠올리시면서 생각이 날 거고, 영화를 보시면 그런 비틀기의 재미와 함께 옛날 서부극을 보던 그런 기분도 들고,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영화죠.
여자들도, 근데 처음에만 조금 참으면, 여자들은 서부극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사랑 이야기잖아.
아, 사랑 이야기인가요? 전 킹슈츠의 모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치과의사의 어드벤처죠. 근데 사랑 이야기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때 교주님이 그, 뭐지? 여성 버디 무비로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면서 전도연이랑
아 피도 눈물도 없이
그 얘기도 했어. 근데 거기도 개싸움 나오죠.
그것도 개싸움이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죠.
맞다. 여기도 개싸움이라기보다는 개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또 아메로스페로스에서도 개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약간 그런 개싸움의 느낌이 영화도 있어요.
그쵸. 그 석상도 개 석상이었고. 근데 되게 여기서 그 대사들에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백인 밑에 개 있고 개 밑에 흑인 있잖아요.
있겠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들이 오고 가요. 개는 약간 함부로 죽이지 않는데, 뭐 이렇게 흑인은 그냥 대충 죽여버리고.
맞아. 맞아요. 개한테 물려, 아, 개 밥이나 되라고 막.
개 밥이나 되라고.
쓸모 없으니까 개밥이나 되라고. 그 슈츠 나중에 영화에서 왜 다시 싸우러 가가지고 처박혀 있는 슈츠의 뒷모습이 시신으로 나올 때 짠하더라고요.
맞아. 편의시설하면서 머리를 쓰다듬는데 그게 약간 동양 코드였으면 더 애절했을 거고 서양 코드여 완전 서양 코드였으면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나. 동서양의 중간쯤에 끈적함이 있는 스물 대변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이미 폭스가 되게 동물같이 생겼더라.
아 그렇죠. 약간
잘생기긴 몸이 좋고 되게 등치가 크고 그렇긴 한데 흑인같이 생긴 흑인이야.
그러네요. 약간 아 이거 뭐라고.
그래도 영화의 만듦새나 이야기 트루기나 다 웰메이드 영화였어요. 되게 재밌게 봤어.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장부 얘기는 이 정도로 하죠. 장부는
네.
아마 다들 이렇게 정도 하셨으면 영화 딱 본 걸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어?
아, 다 봤다 이러면서. 확실히 이거 장부 처음 딱 봤을 때는 할 일이 진짜 많겠다 했는데 뭔가 놓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바로 해야 되는데 뭔지 한 2주 됐거든.
그 뭐랄까요, 혼자서 장고를 풀어나가기가 참 애매했었는데 좋네요. 저희 너무 힘이 빠졌어요 지금. 배고파요. 알겠습니다.
그니까 이걸 어떻게 일요일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 대단하다.
죽을 것 같아요, 다 보면은.
그래요, 고생했어요.
영문이 감사해요.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네.
네.